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영웅 이야기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겨자씨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준호 형제님 그룹에 있었는데 아주 성경 공부를 아주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음식도 잘 대접받고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익숙한 다니엘서 본문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는데 왜 다니엘서 갖고 또 울거먹으려고 그러느냐. 예,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너 그쪽 거기서 사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이라면 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사는 거는 꼭 바빌론 왕궁에 끌려온 포로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다니엘서의 내용이 제가 이 베이에어리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해석해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 제 상황을 잘 해석하는 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하자면 점점 다니엘서 덕후가 되어갔습니다. 어디 가서 가끔은 뭐 늘 일상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일부 개념 없는 분들이 저한테 뭐 수련회 같은 데 와서 이제 메시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이제 가가지고 그런 메시지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그 메시지 몇 번 중에 한 번은 꼭 다니엘서 본문을 끼워 넣어서 설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가을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승 형제님도 같이 하셨고 정우 형제님도 같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제 어떤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제 정우 형제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다니엘서를 갖고 한번 좀 얘기를 더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는 저에게는 읽을 때마다 한편 흥분도 되고 감동도 있고 화도 나고 그리고 정말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었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별로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요. 또 정우 형제님이 할 땐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동안에 여러분이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 정말 제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와, 진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캐라는 말 아십니까? 사기캐. 예, 사기 캐릭터죠. 사기캐는 이런 사람이죠. 뭐든 잘하는 사람. 뭐든 잘난 사람.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전교 1등만 했고 뭐 IQ는 150이고 그다음에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인싸에다가 성격 엄청 좋고 그 아버지가 건물주인.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에는 크게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소수의 사람은 이런 사기캐들입니다. 두 번째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사기캐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기캐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보기에 아 이거 참 그 사람들 까기 좀 그렇다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사기캐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재수없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근데 살짝 사기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든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포로로 망한 나라에서 끌려와서 세계 최대의 제국에 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고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막 응답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성경에 보면 잘생겼대요 또 다니엘이. 진짜 이거 재수없는 인간인 거죠. 글쎄요. 저는 이 다니엘서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기캐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한번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망했습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1장 본문에 따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왔을 시기가 아마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망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끌려오는 와중에 부모님이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0대 소년인데 끌려와가지고 아마 오자마자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망해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있다가 잘 뭐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친구로부터 다 떨어져가지고 전혀 모르는 이방 땅에 툭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학교 한 1학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벤트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세계관이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망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나라도 망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빌론이라는 세대 최고의 제국이어가지고 꽝 하고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망해가는 나라에 산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1909년에 조선에서 산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아, 이 나라는 망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망해가는 나라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망해가는 회사에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출근을 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저 프로젝트도 안 되고 돈도 끊기고 이 과정을 쭉 하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기분 그거 진짜 거지 같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다니엘이 그 유대 백성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망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나라가 B나라를 이겼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나라를 섬기는 신이 B나라를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와 바빌론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지고 바빌론이 이겼습니다. 그건 뭘 의미했느냐? 바빌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나 벨 같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졌고 바빌론이 그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교회 예배당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 예배당은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딱 하나 있는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본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BC 587년에 이렇게 와가지고 바빌론이 유대 땅을 확 함락시키고 성전을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 없는 땅,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숙제는 뭐냐? 성전도 망가졌고 우리는 성전 없는 땅에 끌려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믿는 게 가능할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진 숙제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막상 이방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그냥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 없는 땅을 와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도 망했고요. 나라도 망했고요. 신앙도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통치 혹은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2장부터 7장 사이에 나라 혹은 통치라는 단어가 총 53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그냥 개인의 전기 정도로 읽고 영웅담 정도로 읽으면 다니엘서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기캐 얘기, 재수없는 얘기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게 진짜 재밌어집니다. 나라도 망했고 자기도 망했고 하나님도 망했는데 여기서 성전 없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계신다고 별로 생각이 안 됩니다. 가끔 살다가 아주 가끔 조금 기쁜 일이 생기면 그나마 아유 감사하다 이런 아주 그냥 쉘로우한 천박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특별히 제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런 생각 정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 상사, 뭐 학생 같으면 지도교수 이런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상사나 지도교수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을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을 거부하는 것 중에 무엇을 거부하는 게 더 쉽습니까? 당연하죠. 직장 상사나 지도교수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걸 거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를 거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백성인 겁니다. 약간 좀 그 각도를 바꿔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들은 뭔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desire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desire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들의 desire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종교적이 돼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대단히 막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제가 다 여기서 풀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서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이 부질없다. 진짜 재미없다. 느부갓네살 백성으로 사는 거 정말 매력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니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방 땅, 세속 사회, 낯선 곳에 틱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라고 여기 한 단어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드입니다. 로드. 그 주님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마르둑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진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이게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패했는데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는 역설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의 포로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등장하시는데 대사가 없으십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사회라는 겁니다. 낯선 곳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은혜 팍팍 받고 늘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이웃하고 만나든지 하나님 임재 늘 느끼고 그렇게 사십니까? 최소한 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제가 사는 곳은, 사는 곳에서는 현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제 직장 상사의 말은 하나님 말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느껴집니다. 전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다니엘의 바빌론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에게 바빌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줬습니다. 진짜 잘해준 겁니다. 이게 그냥 잘해준 게 아니고 정말 엄청 잘해준 겁니다. 바빌론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똑똑한 놈들 뽑아가지고 니네들 민족의식 안 돼! 그래서 막 고문하고 막 조이고 그럴 필요 없어. 얘네들 잘해주면 다 넘어온다. 세대 최고의 최대의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압도적인 문화의 화려함을 겪으면 그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 그 똑똑한 애 하나를 뽑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가 됐던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됐던 엄청 화려한 곳에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걔네들이 평생 먹지 못했던 엄청난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막 화려한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꽤 이제 우중충한 날씨였었습니다, 보스턴은. 근데 이제 스탠포드에 제가 학회 때문에 와서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좋고 거기는 건물도 그지 같은데 건물도 다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있나? 나는 그렇게 그지 같은 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애들이 막 표정도 다 이뻐, 멋있어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여기 스탠포드의 대학원생들은 모두 무좀이라도 걸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다. 죄송합니다. 스탠포드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신 거 아는데 여러분을 향한 저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기필영재가 CBS 가서 무좀약을 사는 걸 보시면 그건 저 때문입니다. 어쨌든 보스턴에 살다가 여기 와서 보고서도 아 정말 여기 화려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망한 나라에서 바빌론으로 와가지고 그 바빌론 왕궁의 화려함을 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맛이 가는 겁니다. 하,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내 인생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다. 여기 이렇게 적응하고 사는 거다. 나는 느부갓네살 백성이다. 포로들은 그렇게 또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그 바빌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또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거는 야훼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러니까 느고는 바빌론의 또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창씨의 명을 당했는데요. 그것도 이 사람의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다 무시하는 방식으로 창씨의 명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갈대아의 언어와 문학이라고 되어 있고 갈대아의 언어와 문학이라는 건 점성술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점 보는 거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좌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제 느부갓네살 백성이다. 우리 끝났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 갑자기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효리가 옳았어 이러면서 이제 채식만 하는 건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음식이 이 사람들을 더럽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의사와 반해서 어떤 다른 종교적 행위를 나에게 강요해서 그걸 억지로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신사참배, 창시계명 이런 거 다 하는 상태인 겁니다. 구약에서 전보는 일 금하고 있는 것도 좌보로 잡은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이 와중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음식만 거부했을까요?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창시계명, 일본어 교육 이런 거 다 봤는데 난 스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스시는 먹더라도 신사참배, 뭐 창시계명 이런 거 거부해야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규례, 종교적 음식 규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코셔라고 그러죠. 그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가 갑자기 안 먹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왕이 준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유난히 독특하게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공적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김근주 교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특권과 풍요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왕이 제공한 식사, 왕의 식탁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왕이 제공해주는 특권을 제공받고 왕의 아젠다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패러다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우린 아직 10대 소년들이고 여기는 성전도 없고 우리 이름도 다 바뀌었고 우리나라 망했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근데 1장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믿고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꿈틀 저렇게 꿈틀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느부갓네살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라도 한번 꿈틀 해보자. 이 친구들이 깨닫게 된 건 결국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느부갓네살 백성 되고 마라.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서 우리가 영영 여기서 그냥 뼈박뼈 묻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말 거야.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뭐라도 해보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 몇 번 보게 될 다니엘서의 어떤 이야기들에 따르면 어려움, 좌절, 힘든 일들, 위기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을 거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거꾸러뜨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커다란 힘을 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게 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의리 지키고 살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요. 특권과 풍요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할 때 난 특권도 풍요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권과 풍요가 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권과 풍요를 향해서 다들 다름질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세상 속에서 제공해주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느끼고 있는 궁핍, 결핍, 부족함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있었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충분히 경제적 여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꿈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버리고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아 여기는 느부갓네살 땅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방 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아멘 하고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아멘과 에무나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faith 혹은 belief, 믿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혹은 loyalty, 충성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세속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며 산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인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매갈이 없이 살아가는 아주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리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바빌론 왕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압도적 문화, 이 압도적인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별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의 이 압도적인 문화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게 만듭니다. 제가 느부갓네살 백성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제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요와 특권을 더 차지하려고 그것을 더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풍요와 특권 조금 더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풍요와 특권 이거를 가지면 한없이 높아지고 그거 조금 가지지 못하면 많이 좌절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큐티 못한다 나 너무 삶이 바빠 이런 겁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내 말 안 따라줘 이런 겁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런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풍요와 특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요와 특권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실리콘밸리의 문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압도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꿈틀꿈틀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 꿈 좀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하는 거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서 더 잘 생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살다간 우리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백성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발 동동 구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토론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 꿈틀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뭐라도 해보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의 씨앗 교회가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풍요와 특권에 목매라다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풍요와 특권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온몸을 다해서 좀 꿈틀거려 봅시다. 이거는 온몸을 다해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우리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 종교적인 아규먼트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의 쳇바퀴 안에서 뱅뱅 돌면서 사는 삶. 이거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느부갓네살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느부갓네살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세상 속에서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은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